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의 인생은요, 부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우린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아 돌아갈 곳이 있는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요. 현실을 보지 않고 조금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품고 사는 자의 여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일상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슬플 때나 아플 때라도 돌아갈 곳이 있는 부름받은 자로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입술의 고백 속에 늘 감사가 가득한 우리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셨나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또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지 이 시간에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재 좀 마음이 좀 바쁜 상황에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좀 해야 될 게 좀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졸업반이어가지고 이제는 졸업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영어 실력이 많이 낮아서 그거에 관련된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음은 너무 바쁜데
네네.
몸은 하나니까
네네.
많이 뭔가 불안하고 잘할 수 있을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면서 살아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읽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겨내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듣기만 해도 되게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또 시험 준비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많은 무게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 짬을 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동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지금의 나눔 속에서 느껴집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우리 소리자매님의 나눔처럼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고 주신 삶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꼭 한번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면 어떨까요? 잘 살아내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주고 돌봐주는 작은 몸부림이 애쓰고 힘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수리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관계의 두 가지 큰 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수치로 가늠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는데요. 심지어 가족이라는 관계에서도 예의 없이 나를 수치화해서 대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고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현실에서 가정은 정서적 지지 관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정서적 관계로 연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관계의 모습이 더 강한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네.
정서적 관계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기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가족은요, 대표적인 정서적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 그 특징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서적 관계는 옳고 그름이 우선되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함을 우선으로 합니다. 정서적 친밀함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고 노력할 때 생깁니다. 또 정서적 친밀함은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이든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정서적 친밀감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여러분은 관계는 굉장히 건강한 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정서적 관계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네, 잘하든 못하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이 우선되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존중하는 관계가 있는지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셨는지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는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를 봐도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결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잣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학생으로서 성적에 대한 결과를 기준으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고 잘 해냈는지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이 앞서서 나눠주신 거에 시험에 대한 굉장한 많은 압박감 또 진로에 대한 힘듦이 있었는데 본인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잘 못했는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조금 높으신가요? 어떠세요?
아, 네. 저 아무래도 그 결과를 보고 모든 거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번 학기에 다른 학기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났거든요. 그래서
네.
아, 내가 평소처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역시 학생입니다. 성적 얘기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또 성과를 내놓았는지 그 유능함이 우선이 아닌 오롯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서적 관계를 조금 더 알아가 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정서적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가족 사이에서 정서적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보여지는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잘하거나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자식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거나 비교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는 편애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말고도 보편적으로 관계 안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정성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순혜 씨는 나그네와의 관계가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다. 나그네와 결혼한 지 10년째인데도 나그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매번 나그네 눈치를 보는 자신이 너무 싫다. 자녀들도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이젠 더 이상 나그네와 함께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그네는 늘 마음을 수치로 표현하고 수치로 느끼기를 원한다. 나그네는 부부 싸움 후에도 아내인 나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나그네가 먼저 요구한 대로 사과를 해도 자기 마음이 100% 만족이 안 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자기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한다.
네, 그렇습니다. 순혜 씨 나그네는요, 아내와의 관계 개선이나 친밀함보다 진정성이 우선이며 나는 당신과 달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는데요. 이런 것을 공로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공로의식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은요, 정서적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순혜 씨의 나그네는 아내와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보다 사회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모습을 보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순혜 씨의 나그네는 이런 관계 모습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자신의 욕구를 이기적으로 먼저 채우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나그네는 어릴 적부터 관계 방식이 자신의 만족감, 존재감을 채워야 하는 관계라 이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알고 그렇게 굳어진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정서적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흥정의식입니다.
흥정의식이 무엇인가요?
네, 흥정의식이란 관계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관계 속에서 이런 행동이나 말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영희 씨 부부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영희 씨는 육아의 살림에 직장일까지 혼자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려니 늘 지치고 고된 하루를 살고 있다. 영희 씨는 나그네인 철수 씨에게 늘 도움을 요청하지만 철수 씨는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처럼 영희 씨를 불러댄다. 여보, 여보, 나 배고파. 여보, 나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일찍 잘 거니까 깨우지 마. 나그네인 철수 씨는 아내인 영희 씨에게 모든 걸 다 시킨다. 영희 씨가 아이들 좀 챙겨서 재워주고 집안일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내가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와서 일을 하라는 거야. 아내인 영희 씨도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번다고 말하면 나그네인 철수 씨는 딱 잘라 말한다. 그까지 돈 내가 더 벌면 되니까 당신은 집안일하고 아이들만 키우면 되잖아. 철수 씨의 이런 반응에 아내 영희 씨는 온갖 정이 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결국 나그네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런 아내의 반응에 당황했는지 철수 씨는 흥정을 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버니까 이만큼만 집안일 도울게. 당신은 요만큼 돈을 버니까 당신이 요 정도만큼의 집안일은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소리자매님의 부모님의 모습에 이렇게 흥정의식이나 아까 앞서 이야기 나눈 우리 진정성에 대한 굳어진 방식, 혹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신 부분들이 있나요?
네, 저는 근데 뭔가 흥정이나 그런 진정성 문제보다도 그냥 그냥 어머니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줄로
아,
생각하고 있어서 그에
네.
대한 갈등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흥정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럼 수리자매님이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네. 만약에 저라면은 뭔가 요즘엔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부부가 다 일도 하고
네.
가정도 같이 돌보고 하니까 분담을 좀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것
아, 예, 앞서 얘기한 내가 돈을 이만큼 버니까 이런, 이 정도 하고, 너는 이만큼 먹고 그러니까 요 정도 하고, 네, 맞습니다. 아니, 제 모습도 좀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사실은 살림과 육아 또 직장일까지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야 되는
네.
게 이제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내가 청소했으니 너는 빨래해. 내가 아이들 재울 테니 너는 설거지해. 이런 부부간의 모습이 너무 당연시되면 우리는 당위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당위적인 사고라는 건
네.
해야만 해. 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의 관계에서 더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부부, 부모가 자녀 간에도 이런 당위적인 사고로 관계를 하면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보다는 사회적 관계로 이어져서 무늬만 가족이 되기 쉽고요.
그렇죠.
네. 이런 당위적인 사고는 관계 안에서 간섭하고 통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개별성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녀나 부부 각각의 독립적인 삶을 간섭하고 침범하면서 경계가 무너진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리자매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족 안에서 또 부모 자녀 간에서 이런 당위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요, 정서적 친밀감보다는요, 어떻게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침범하는, 통제하는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서로가 어떤 의존하는 관계부터 또는 서로가 침범해서 서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진정성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개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통제가 강화되면 동반 의존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동반 의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소리자매님 나눠주세요.
네. 동반의존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관계 안에서는 당위적 관계의 정당성을 더 부여할 것 같아요.
네.
당연시되는 것, 경계를 침범해도 괜찮은 관계를 오히려 더 좋은 관계라고 착각하며 사는 관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불완전하고 인정과 사랑의 욕구가 결핍된 관계에서 누구나 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고 당연시하게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우리 신자 여러분의 가족들 사이의 관계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떤 방해의 요인이 보이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관계마다 그 요인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소리자매님에게 이런 정서적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저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뭔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서적으로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뭔가 당연하게 상대방이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쉽게 서운함을 느끼고, 뭔가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이런 관계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좀, 그러니까 자존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싸울 때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 뭐 좀 더 너그러운 태도로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대하는데 정서적으로 치밀한 관계에서는 뭔가 너가 나를 다 맞춰야 돼 뭐 이런 그리고 자존심을 막 버리고 애기 같은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 다요. 네.
맞아요. 오히려 정서적 친밀감이 더 돈독해져 있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익숙함이나 편안함이 있다 보니까 네. 함부로 하는 거 네. 오히려 더 막말을 할 수 있고 감정의 표출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밖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더 사실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네네. 네.
자, 맞아요. 오히려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 가족 간의 관계나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경계를 인정해주고 개별성을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실은 정서적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셨는지요? 자, 우리 소리자매님의 나눔처럼 발견하셨다면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요, 이런 정서적 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편하게 각자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지 뭐 굳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이런 관계를 변화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아마도 사람은 연합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연합이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결합이 있습니다. 연합은 서로 힘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잘 말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서적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이 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합은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도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 연합하여 살아야 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요,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연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특히 정서적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더욱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알아가 보겠습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인간의 핵심 감정이잖아요.
네.
이런 불안이 정서적 관계와 연합을 어떻게 방해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랑도 마음이 편해야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네. 예, 사랑이 가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나 수용도 그리고 배려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믿음과 불안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불안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데요?
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네. 네.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자, 불안도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믿음과 불안의 공통점은 예. 네. 그리고 또 소망 있잖아요. 소망도 우리가 미래의 것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믿음, 소망, 불안은요. 우리의 미래를 지금 현실로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만큼 불안은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요. 우린 이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불안하면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불안은 관계 속에서 평가적인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불안하면 자꾸만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불안은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확인하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처하려는 마음에 자꾸만 평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불안이란 감정은 미리 뭔가를 준비시켜서 방어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불러일으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의 좋은 기능은 바로 미리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가가 맞는지 잘했는지 점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만족이 될 때까지 이 불안은 계속 평가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자꾸만 확인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만 지금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족 간에 통제하고 간섭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자신의 내면에 가둬두는 모습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가둬두는 모습이 강화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방어기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런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다른 여러 가지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기제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방어기제나 온갖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관계를 제대로 알고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럴 때 타인과의 친밀한 정서적 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든 우리 소리자매님, 제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타인과의 친밀한 정서적 지지, 이 가능도 나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체적으로 개별성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타인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계 속에서 관계 훈련,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채워가는 일상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고 하고 12절에 대적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환난 중에 있습니다.
네,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고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윗도 환난 중에 있군요.
맞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많은 환난을 만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환난 중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우리 두 분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저 같은 사람은 도망가고 싶거든. 아,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거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화도 나고 그렇거든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저는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어요. 제가 힘들거나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하나님이 저의 미래를 다 아시니까
네,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겨내려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다든지 하나님께 의지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잘 넘어갈 수 있게
네. 넘어갈 수 있게
네. 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이다. 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니까 내가 이건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네요. 그래도 그죠? 아,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도 그 고난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상상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또 과정
필요한 과정이다.
네, 과정이거나 제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라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
네, 그래서 그냥 오면은 훈련일 그냥 잘 것이다. 받는 것 같아요.
네.
받거나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기쁘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네. 우리 인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잘 넘어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라고 얘기하면서 이 환난 날을 어떻게 다윗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환난 날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라고 이해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솔직히 우리는 환난 날은 힘들고 피하고 싶고 또 괴로운 날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 할 때 얼굴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얼굴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9절에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으로부터 숨겨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 있기 때문에 숨기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 같으니 떠나지 말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숨기신 것 같고 또 버리시고 떠나신 것 같은 경험들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그때 똑같이 다윗처럼 경험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로부터 숨기신 것 같다.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굳어져요.
네, 굳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게 사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열렬히 찾거나 사랑하거나 감격해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란 잘 들어보세요.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안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는 선한 영향력이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열렬하게 찾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굳어진 마음에 갑작스럽게 거대한 은혜가 부어지진 않아요. 물론 이제 종종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굳어진 마음에 갑작스럽게 거대한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찾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간순간 작은 은혜를 놓치지 마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멈춰서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겠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기도도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기보다는 그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분씩 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루에 1분씩 더 하면 5일에는 5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30일이 되면 30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한 가지 일,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든 간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숨기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38절, 39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즉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 같을 뿐이네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저 같을 뿐이에요. 숨기신 것 같을 뿐이고 떠나신 것 같은 것 뿐이에요. 버리신 것 같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또 우리 두 분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숨기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묵상 중에서 또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다 좋은데요. 그래도 고르기가 조금 어려운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계속 걱정하는 게 어쩌면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저의 마음인 것도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제 안에 계시고 네,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네, 마음이 또 어렵고
그렇죠. 네,
환난 가운데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네, 사람이니까 네, 얼마나 저희가 연약한지 네, 알고 있으면서도 네, 계속 떠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 보면 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맞아요. 뭐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랬으니
네네.
사실 우리일까 보냐 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도 말씀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 그러네요. 은혜가 되고 비록 환난 날이고 대적이 나를 치려고 올 때 하나님이 그 은밀하게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높은 바위에 나를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사라자매의 인생 속에서 뒤돌아보면 환난 날이고 어려움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숨기신 날이기도 했던 그런 날이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건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매 순간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딱 특정한 어떤 고난, 뭐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일을 소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일을 과연 내가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믿음이다. 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참 목사인 저에게도 네 우리 사라자매가 귀한 이 고백이 저에게도 도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늘 묵상에서 고난과 환난의 날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얼굴을 회복하기 위해 친교로 나아가기 위해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의 빛이요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나의 치밀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